Stadium.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서를 전달받은 시점과 경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자신이 아마 또 한 번의 만남을 가질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만나길 원하고 자신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내가 아는 건 더 이상의 로켓과 무기 실험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지난해 11월 초 공간을 이탈해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브리핑에서 조성길 대사 대리가 2018년 11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임기 만료에 앞서 11월 초 공간을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조 대사 대리가 지난달 초 이탈리아 정부에 신변 보호와 함께 망명을 요청했으며 이탈리아 당국이 그와 가족들의 신병을 확보해 안전한 곳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성길 대사 대리의 망명이 사실로 확인되면 지난 2016년 8월 당시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망명 이후 북한 외교관의 첫 해외 망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는 일정 기간 천천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시리아 주둔 미군 2,000명을 넉 달에 걸쳐 철수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시리아의 미군 철군과 관련해 시간표를 설정한 적이 없다면서 현명하게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선언하며 시리아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 자신의 트위터에 미군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동시에 IS 잔당들과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했습니다.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26분 창어 4호가 달 뒷면의 남극 근처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창어 4호는 지난달 8일 중국 쓰촨성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3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CCTV는 창어 4호가 착륙 이후 중국의 통신 중계 위성 최차호를 통해 달 뒷면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창어 4호는 달 뒷면의 지질을 분석하고 생물학적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들을 탑재했습니다. 패트릭 세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미군의 최우선순위이자 주요 관심사는 중국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은 최근 퇴임한 짐 매티스 장관의 후임으로 국방부를 이끌게 된 세노엔 장관 대행이 어제 국방부 관리들과의 첫 회의에서 중국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노엔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관리들에게 중국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 중점을 둔 현재의 국방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2018년 1월 발표한 국방전략 보고서에서 테러리즘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경쟁이 국방부의 우선순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첼라빈스크주 마그니토 고르스크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연말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재난당국은 오늘 아파트 건물 붕괴 현장에서 시신을 추가로 수습해 현재 사망자는 어린이를 포함해 3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주민은 5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고 지역의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악조건으로 추가 생존자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3일 목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히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예고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1월 유엔 안보리 의장으로 활동하게 된 도미니카 공화국 유엔 대사는 북한 문제 해결에는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구름 끼이고 곳에 따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훌륭한 친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I just got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and those few people that I've shown this letter to. They've never written letters like.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강요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으로부터 멋진 친서를 받았다며 그들은 이 같은 편지를 쓴 적이 없고 훌륭한 친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많은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We've made a lot of progress with North Korea and Kim Jong-un. Chairman Kim has been, we've had a, we've really established.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속도를 말한 적이 없으며 이런 상태는 80년 넘게 계속되어 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lot of good things are happening. I never said speed. Look, it's been this way for 80 plus years. We had our meeting 6 months ago in Singapore. We'll probably now have another meeting. He'd like to meet.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이 6개월 전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아마도 또 한 번의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만나길 원하고 있고 자신도 그렇다면서 두 정상이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요들로 구성된 행정부가 아닌 다른 행정부가 들어섰다면 미국은 지금쯤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Frankly, if this administration didn't take place, if another administration came in instead of this administration, namely Mike and myself and the group around this table, you'd be
모두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매우 크고 거대한 전쟁을 겪고 있었을 것이며 이는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내가 아는 건 더 이상의 로켓과 무기 실험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직은 훨씬 더 쉬웠겠지만 내가 있는 한 올바른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길 원한다며 미국 국내 문제뿐 아니라 중동과 북한 문제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과의 대미 친서 외교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신속하게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실천에 옮길지 여부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 위원장은 새해 벽두에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네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적어도 6차례 친서를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친서를 보낸 셈인데요. 대부분 미북 협상이 고비를 맞은 시점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친서가 특별히 주목되는 건 그 이전에는 거의 매달 그리고 9월에는 두 차례나 보냈지만 이번에는 석 달 만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친서에 이전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군요.
네, 친서를 보낸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지난 10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석 달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이 기간 협상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국무부와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실무 차원을 뛰어넘는 정상 간 톱다운식 담판에 대한 바람을 좀 더 강하게 드러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죠?
예, 어제 열린 강력회의에서 친서를 꺼내 들어보였지만 훌륭한 편지라는 말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했을까요?
예, 신년사에는 없었지만 친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만한 제안을 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안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와 비핵화 약속의 이행 그리고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내비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신년사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회담을 준비하겠다는 말은 다소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후반기부터 올 1월이나 2월 중 2차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게다가 회담 장소가 세 곳으로 압축됐다고 밝힐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매우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회담 시기에 관한 이번 언급은 오히려 애매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들어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확인한 건 의미가 크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발표된 이후 트위터 글에 이어서 다시 강력회의 발언을 통해 거듭 정상회담 의지를 확인한 겁니다. 미국 내 일각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 톱다운식 담판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계속 시도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거듭 표명하고 비핵화 조치의 진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달 또는 늦어도 2월에는 열릴 수 있을까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양측이 지금부터 의제와 장소,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북 양측이 현재 실무 접촉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멀지 않은 장래에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서두를 것 없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회담의 성과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1월이나 2월 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가하고 제재를 해제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아시아 안심법안이 법률로 공식 제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아시아 안심법은 지난해 4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 후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 정책 관련 210조 등 일부 법조항을 언급하며 행정부는 이런 조항들을 최고 통수권자와 미국의 유일한 외교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독점적 헌법 권한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10조 등이 관련 보고서의 의회 제출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행정부는 이런 조항들을 국가안보와 대외관계 또는 대통령의 헌법 의무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를 보류할 수 있도록 대통령 헌법상 권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에 관한 210조에는 대북 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법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하에 해당 대북 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잠정적 로드맵에 관한 평가가 담긴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정 90일 이내 국무장관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무장관과의 협의하에 북한이 가하는 위협과 역량 대처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 달성과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해 진행 중인 미국의 노력, 이런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가 담겨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핵탄도미사일 제거에 관한 잠정적 로드맵에 대한 평가와 이런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도 담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 등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 대처를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전략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의회 인식 조항을 통해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핵물질, 핵무기 생산 동결을 시사한 것은 진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뉴욕타임스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북한이 바라는 결론이 좀 더 명확해졌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도 똑같이 제거하는 것을 바란다며 서로 어긋나는 비핵화 개념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심은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며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서로 이질적이고 모순된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화해를 뜻하는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지만 매우 거친 가시들이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자는 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 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 자신들의 긴 요구사항을 다시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신고와 같은 새로운 비핵화 조치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크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김 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북한을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놓으면서 미국의 문가 내는 추가 조치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올려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는 비핵화 성공을 원하면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되 거래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북한을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면 미국과 거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은 어느 시점에 핵무기 생산이나 확대를 멈출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비핵화와 거리가 먼 신호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또 외교의 지속을 위해 정상회담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며 합의에 도달한다면 좋지만 결렬되면 더는 갈 곳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번 신년사가 확실히 협상 재개의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제재 완화 요구에서 알 수 있듯이 진입 비용이 더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칼린 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분석관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북한 지도자가 이런 연설을 한 것은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가 북한의 진위가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할 것이라며 이것이 진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도 신문에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 동결과 핵무기 핵물질의 타국 판매 금지에 동의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에 못 미치며 탄도미사일 문제는 외면했지만 이런 조치들이 성실하게 이행된다면 비핵화 목표를 향한 중요한 과도적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전략자산의 한반도 반입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요구한 군사부문 조치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김카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한 미한 연합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반입 완전 중지 주장은 한국 정부의 미한 동맹 해체를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했습니다.
Is trying to put pressure on South Korea to stop the combined exercises, you know, as a way to really force a North-South.
맥스웰 연구원은 이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은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주고 있으며 남북 관계 개선을 가속화시키면서 미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균열을 내려는 또 다른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어 연합훈련에 대한 김정은의 발언은 지난 3월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은 미한 연합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한 것과도 배치된다면서 김정은은 또 다른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he knows that we will continue to conduct them, and therefore this tactic would give him a way to give a concession without really giving up anything.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시행할 것을 알고 있고 이런 술책으로 김정은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외부 전략자산 반입 완전 중지 요구는 미국의 핵 우산 철수와 확장 억제 제거를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규정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과거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를 반복해 말한 것으로 미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need a nuclear deterrent as well. So we're not going to give up this kind of capability in advance of any sort of a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미국은 핵 억지력이 필요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기 전에는 핵 억지 역량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이 밝힌 비핵화 의지를 믿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y also reiterated what has been their long-standing position tha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Peninsula includes Guam.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괌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이 있는 모든 지역을 포괄한다고 한 오랜 주장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언급한 것은 과거 6자회담 체계로 돌아가 중국과 러시아에 더 많은 지지를 얻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은 중국과 같이 6자회담 체계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그때보다 더 많은 지지를 북한에 보내줄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at he would like to go back to the six-party talks, as would China, because he probably believes
맥스웰 연구원은 특히 비핵화 검증을 위한 협정이 추진되면 검증 과정에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중에서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역에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국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핵대결로 복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위협도 함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기반 시설 해체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갈 때 일부 제재를 해제했던 전임자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김 위원장의 요구로 인해 뒤로 물러서서 전임자들과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정부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이 비핵화 조치를 재촉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 위원장이 대화 용의와 비핵화 진전을 위한 요구사항 사이에 균형을 맞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언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고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아무 조건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두 사업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새로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저항 의사를 함께 섞어서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새로운 정상회담을 갖기를 희망하지만 미국이 제재와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는 지난해 대미 외교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울러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 전까지 핵 폐기를 위한 추가 조치를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은 김 위원장이 큰 판돈이 걸린 핵 정상회담이 2019년에도 이어지기를 희망했지만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미국의 미한 연합훈련을 계속 중단하고 전략자산을 한국에 배치하지 말라고 요구한 점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행동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 김 위원장이 그 같은 위협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거부권을 통해 제재 체제를 지킬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통신은 또한 김 위원장이 한국에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재개하지 말라고 촉구한 점을 들면서 앞으로 맺게 될 협정에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 약화가 수반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뉴스 전문 케이블 방송인 CNN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계속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새로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BC 뉴스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더 많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이 경제 제재를 끝내지 않으면 핵무기 개발을 강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오늘 116대 미국 의회가 개원합니다. 지난해 북한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의원들 중 상당수가 올해도 활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새해 북한 관련 입법과 정책 제안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의 특징을 이재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북한과 관련해 가장 많은 공개 발언을 내놓은 의원은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은 지난해 북한 관련 성명을 17차례나 발표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한 북한 관련 발언만도 8차례나 되고 단독으로 행정부에 보낸 북한 관련 서한도 3건입니다. 미 언론의 북한 관련 사안이 대두될 때마다 거의 매번 반응해온 셈입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북한 관련 질문을 이어가며 북한이 계속해서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답을 얻어낸 것은 마키 의원의 성과로 꼽히기도 합니다. 당시 일부 언론들이 거듭 제기한 의혹을 사실로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마키 의원의 북한 관련 공식 발언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집중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성과가 있다고 말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주장에 유엔과 전 세계 최고위 외교관들이 비웃는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의원들은 대체로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키 의원에 이어 북한 관련 공개 발언을 많이 한 인물은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지난해 북한과 관련해 총 9차례의 성명을 발표했고 트위터를 통한 발언도 12차례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주미 중국대사 등 고위 관리들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적극 표명해왔습니다. 최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는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는 주장을 펼쳤을 때 성명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할 계획이 없다면서 약속을 계속 어기는 김정은의 행동은 정상회담 개최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특정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 작성을 늘 주도했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자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린지 그레이엄 그리고 댄 설리반 상원 의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당장 늘릴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또 북한 관련 법안 추진에 앞장서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의원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 아시아 안심법을 주도 작성했습니다. 이 법에는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이외에도 가드너 의원은 대북 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대북정책 감독 법안을 지난해 밤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올해 다시 상정될 전망입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북한 관련 공개 발언을 자주 내놓는 의원으로 꼽힙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 의지를 밝힌 이유는 오직 제재 완화를 위해서라며 북한의 진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면담을 자주 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레이엄 의원은 특히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인물로 주한미군 철수는 내 생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하원에서는 최근 정계를 은퇴한 에드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과 테드 유호 공화당 하원 의원이 북한 관련 성명을 5차례에서 6차례 발표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로이스 전 위원장은 특히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미북 비핵화 협상을 낙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의 후임은 엘리에 댕길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요호 의원은 북한 돈 세탁에 연루된 중국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에 대한 제재 적용을 재무부에 거듭 촉구하고 홍콩을 방문해 북한 돈 세탁에 연루된 홍콩의 유령 회사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는 등 주로 수면 아래서 최대 대북 압박 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부터는 요호 의원이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 민주당 간사였던 브래드 셔먼 의원이 아태소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북한 문제를 의회 본회의 연설에 나서 강력히 제기한 의원은 테드포 공화당 하원 의원입니다. 포 의원은 지난달 19일 문 대통령이 조그마한 김정은에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제목의 추가 발언문을 하원에 제출해 한국의 온건파 대통령에 의해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이 위험에 처한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모든 대화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VOA가 준비한 신년 기획,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새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의 견해와 기대를 들어봤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에는 북한 인권 개선에 좀 더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2019년에는 인권 이슈를, 북한 인권 이슈를 더 적극적으로 여겼으면 합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보다는 핵과 미사일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를 보면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고 해서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더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지난 2018년이 대북 정상 외교의 해였다면 올해 2019년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개혁 개방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989년 동구 공산주의 독재체제 붕괴 30주년을 맞는 올해 북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과 외교적 협상을 벌였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do more to see that conditions are improved by taking greater action and calling for human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여건이 개선되도록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과의 모든 대화에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초점을 맞춰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 정보를 보내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탈북민 단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 국제연대 마영애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정연설에 탈북민 지성호 씨를 초청하는 등 지난해 초에는 북한 인권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그 이후 소홀했다며 올해는 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에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북한의 핵 문제가 중요하지만 인권 문제가 첫자리에 놓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배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미국 정부가 북한의 공개 처형을 막고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 해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서부에 정착한 탈북민 제임스 리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새해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인권 문제도 해결하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에 들어오려면 그런 좀 뭐 압박적이든 아니면 뭐 유도를 하든 이렇게 뭐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리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핵 문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면 인권 문제도 같이 거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권리와 자유 가치 북한 정권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를 먼저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치범 수용소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동시에 북한 정권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가장 나중에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서부의 탈북민 김혜성 씨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에도 대북 인권 압박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야지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자기의 그런 활동을 개모해 나가려면 인권 문제에 일정하게나마 좀 신경을 쓰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김 씨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핵무기 일변도 정책만 고집하지 말고 인권 개선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동등한 일원으로 참여하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인권 문제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2019년 새해 미북 관계와 비핵화 협상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2차 미북 정상회담, 미한 연합훈련의 향방, 중국의 역할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들 변수와 움직임을 안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선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로 새해 첫날로부터 머지않아 열릴 수 있을지에 큰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정은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 역시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정상회담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북한과 과거 협상에 나섰던 미국 전직 관리들은 앞서 VOA에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열고 싶어하는 만큼 미북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확신할 수 없지만 두 정상 간 만남이 올해 1분기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 think they will have another summit since both of the leaders want it. Where it will be and when exactly, I don't know, but I think it probably will take place.
11월 8일 열리기로 했다 연기된 미북 고위급 회담이 새해를 맞아 재개될지, 또 북한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첫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실무회담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에 비건 대표가 북한 외무성 인사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Yes, I mean, I think they start things and then they don't follow up. I mean, the notion of the U.S. special envoy not being able to get a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유예된 미한 연합훈련의 향방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 매년 3월 열리는 키리졸브 연습을 시작으로 4월 독수리 훈련, 8월에 열리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12월에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등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정상회담 이후 연합훈련을 유예했고 해병대 연합훈련도 19회에서 11회로 줄여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미한 훈련 유예를 미국이 북한에 성급하게 내준 양보로 평가하고 새해에는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연합 방어 역량과 대북 억제력을 저하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미한 연합훈련뿐 아니라 8건의 군사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Really achieved nothing at a cost of President Trump canceling not only the one military exercise, but we've had perhaps...
여기에 북한이 주장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어떤 진전을 보일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조치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대한 국제적 사찰 허용 여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10월 4차 방북 후 김 위원장이 국제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언제든 해당 시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북한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거듭된 입장 발표에 따라 지난 2009년 4월 북한에서 철수한 IAEA 사찰단의 복귀 여부도 주목됩니다. 6월에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북한 위협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올지도 기대됩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집중 논의됐고 미한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년 2월과 9월 열리는 북한 열병식에 어떤 무기가 등장할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ICBM 등의 무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 등을 등장시켰습니다. 무역과 안보 문제 등에서 미국과 날선 대립을 벌여온 중국이 올 한해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로 떠오릅니다. 올해 중국이 미국, 북한과 각각 수교 40주년,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미 언론들도 2019년 미중 관계를 한반도 문제의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앞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재 완화 문제로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원인은 이전 수준의 대북 압박을 가하지 않는 중국 등에 있다면서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었습니다.
The reason that the North Koreans are talking this way is because the Chinese, Russians and others
2019년 새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간 더 많은 외교가 필요하며 약화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은 힐 전 차관보에게서도 나왔습니다.
Not without considerable more diplomacy, including with China. And so I think there needs to be a much more serious approach in diplomacy.
이런 가운데 미중 수교 40주년을 맞아 추이 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미중 관계는 협력만이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라고 밝혀 중국이 대북 제재 문제 등에 있어 미국과 어떻게 협력할지 주목됩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방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두 나라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올 한해 괄목할 만한 또 하나의 움직임은 북한의 외교 행보로 특히 북한과 각국 정상들 간의 회담 여부입니다. 지난해 10월 크렘린궁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를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1월 방러설이 나왔지만 크렘린궁 측은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이 2019년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김정은을 만나 일본이 납치 문제를 직접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에도 북한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9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어떤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중단됐다며 자신의 대북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고 리 용호 북한 외무상은 기조연설을 통해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1월에는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북한과 수교에 나섰던 10개국 정상들이 자리하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제안을 한국 측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주재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가 북한 문제는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안보리 의장으로 활동하게 된 호세 싱어 위징거 도미니카 공화국 안보리 담당 특별대사는 2일 자국 정부의 입장임을 전제로 외교적이거나 그 외 어떤 이유에서건 대화가 동결됐다고 하더라도 대화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새해부터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도미니카 공화국은 합류와 동시에 안보리를 이끌게 됐습니다. 안보리 의장국은 이사국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맡게 됩니다. 한편 이날 싱어 위징거 대사가 발표한 안보리의 주요 계획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회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싱어 위징거 대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어떤 회의 요청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대북금융제재 등에 대한 이행사항들을 평가한 국가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북한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은 북한 화물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의 금융 제재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발표한 영국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영국 사법당국이 합동 돈세탁 정보 전담반을 이용해 이란과 북한의 확산 금융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과 관련된 한 건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미사일, 화학무기 등 각종 무기거래 등과 연관된 금융활동을 가리킵니다. 다만 보고서는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합동 돈세탁 정보 전담반의 구성원들이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범죄수사국의 확산 금융과 연관된 수사를 돕게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확산 금융 관련 조사가 영국의 수사당국에서 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고서는 돈세탁과 테러자금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확산과 관련한 정밀 금융제재에 있어서 영국이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과 유럽연합의 확산 관련 금융제재에 따라 제재를 가하고 이란과 북한 제재와 관련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17년 10월 영국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북한과 관련된 확산 금융을 제한하는 유엔의 조치를 넘어선 연속적인 제재와 경제적 조치들을 제한하는 데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며 여기에는 6명의 기관과 3명의 개인이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사례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에 따라 동결된 금액이 많은 데 비해 북한은 적은 금액만이 동결된 상태라며 이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영국의 무역과 금융관계에 따른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지난해 2월 27일 영국 재무부의 금융제재 이행국이 북한의 확산 금융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해상보험회사들과 회의를 개최한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또 영국 내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란과 북한 제재에 대한 의무사항과 이에 따른 위험요소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영국 외에도 이스라엘과 호주, 알바니아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가 보고서에선 북한과 관련된 화물이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평가를 담당한 부서는 북한과 연관된 화물이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차단됐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확산 문제에 대한 좋은 협력과 인식을 입증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제재 담당 부서를 통해 이란과 북한과 관련된 제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체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를 평가한 보고서에는 호주 정부가 취한 개선 사항들이 두드러졌습니다. 북한과 거래를 한 기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문제와 관련해 부분 준수 평가를 받았던 호주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대체적으로 준수라는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진 북한과 거래를 하더라도 관계나 거래 내역에 대한 강화된 확인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후 호주 정부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면서 개선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아울러 호주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자동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외무부가 자체적으로 북한 국적자나 기관을 제재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이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알바니아는 대북 금융 제재 이행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알바니아의 확산 금융과 관련된 정밀 금융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의무 사항들을 통제할 만한 법이 없다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93년 1월 3일 아버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제2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정인 스타트2에 서명합니다. 이는 미국과 구소련이 제1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정인 스타트1을 체결한 지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은 1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정인 스타트1보다 큰 폭의 핵무기를 감축하기 위한 제2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정 스타트2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연두교서에서 핵무기 감축을 위한 새로운 협정 체결을 러시아에 제안했고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 협정에 따라 각각 핵무기의 3분의 1을 감축하고 가장 무서운 핵무기인 지상발사다탄두 핵미사일 또한 완전 폐기하기로 합의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실제 상당량의 핵탄두를 폐기하게 됩니다. 1959년 1월 3일 알래스카가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됩니다. 이날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주법에 서명함으로써 알래스카는 성조기 속 49번째 별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북서쪽 끝에 있는 알래스카는 당초 러시아 표트로 황제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황실이 재정이 부족하게 되자 1867년 미국에 이 땅을 팔게 됩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는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이 지역을 1헥타르당 약 2센트로 계산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사람들은 꽁꽁 얼어붙은 땅을 사들였다고 생각해 이를 스워드 장관의 어리석은 거래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1880년 알래스카에 금관과 유전이 발견돼 미국에 큰 불을 안겨주게 됩니다. 알래스카는 면적이 미국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금,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항공 요충지로서 미국 방위의 전초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면적은 미국 전체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한반도 면적과 비교해보면 알래스카는 한반도보다 7배나 더 큽니다. 알래스카란 말은 이곳 원주민의 말로 위대한 땅이란 뜻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